제39장 육체와 하나님의 일. 시간 1936년 10월 17일 오전. 장소 고랑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 대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된 대적 셋은 애굽과 블레셋인과 아말렉인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고 블레셋 사람은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고 아말렉인은 육체를 대표합니다. 삼위일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도록 막는 삼위일의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밖에 세상이 있고 아래에 사탄이 있으며 안에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적은 서로 힘을 합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애굽은 우리를 묶는 세상, 곧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세상에 속한 생활과 모든 것입니다. 블레셋인은 흑암의 권세, 곧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표합니다. 아말렉인은 우리의 육체를 예표하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 아말렉인은 애굽과 블레셋인의 해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말렉인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 아말렉인은 애굽과 블레셋인과 합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의 육체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위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이 세 가지 대적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서 아버지와 상대되며 우리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할 수 없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름으로 성령과 상대됩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의 대적이 삼위일 하나님과 상대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아버지와 상대되고 사탄은 그리스도와 상대되며 육체는 성령과 상대됩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묶여 애굽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위치, 곧 그들의 가나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승천하신 위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묶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생활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며 하늘의 위치는 생명의 최고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중점은 육체의 어려움입니다. 육체의 나타남은 개인의 생활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때 육체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만약 개인의 생활에만 나타난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역사에도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육체인가? 육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나타납니까? 먼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육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육체인지를 알면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육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릇 천연적인 모든 것은 다 육체입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 곧 천연적인 것이며 또한 나면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후의 것이 아닌 것이 곧 육체입니다.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지 혹은 어떤 방면이든지를 막론하고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면 모두가 육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안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두 이 두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출생이며 시간상으로 20년에서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곧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할 때 얻은 것이며 성령으로 낳은 것은 곧 거듭날 때 얻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마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출생은 간격이 멀며 성령의 출생은 간격이 가깝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모든 영적인 것은 다 그가 거듭날 때 얻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낳은 영이라야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이 성령에 속한 것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 잊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당신은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거듭나게 한 후에 얻은 새로운 것들을 한쪽에 놓으면 그 나머지가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면은 더러운 것이고 다른 한 면은 깨끗한 것입니다. 한 면은 죄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 면은 선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선량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이들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하려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제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모두 원치 않으시고 다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선량한가 아니면 사악한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성령에서 난 것인가 육체에서 난 것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성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비롯되고 육체에서 나온 것은 곧 육체입니다. 육체의 나쁜 면인 죄의 방면은 사람들이 쉽게 알지만 육체의 좋은 면은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육체의 좋은 면을 보기로 합니다. 육체의 좋은 면, 육체의 지혜. 육체의 좋은 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능력이고 둘째는 육체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육체의 지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육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 외에도 생각하고 계획하며 깨닫는 지혜가 있으며 말의 조리가 있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분을 섬기며 크고 작은 일에서도 그분을 위해 일하거나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분을 위해 간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히 원래 사업상 쓰던 지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게 됩니다. 우리는 학문, 사업, 처세에 쓰던 이전의 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가져다가 씁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지혜를 쓴 것은 틀린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사역한 지 6, 7년 후에야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나는 육체에서 난 것은 어느 곳에 쓰든지 모두가 육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성경은 육체의 사악한 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면 혹은 육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이 육체는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나쁜 육체이든 좋은 육체이든 모두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며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부터, 즉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육체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지혜만을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일반적인 책을 읽는 방식으로 읽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없애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길에 있어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조금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지혜가 더욱 많기 때문에 당신이 더욱 영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장 지혜 있고 사려 깊은 사람과 가장 미련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혹 이해가 빠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영적인 사물을 얻는 데 빠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믿음과 순복과 헌신이 있어야만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믿음과 순복과 헌신,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접경이 없습니다. 육체의 능력. 이제 다시 육체의 좋은 첫째 방면인 천연적인 능력, 곧 육체의 능력을 보기로 합시다. 많은 사람에게는 설교하는 능력, 천연적인 설득력, 조직의 능력, 일 처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의 설득력이 있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과 조직력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강한 것과 일의 배치와 설계에 능숙한 것 등은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육체로부터 난 것은 육체이므로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의 육체도 육체이고 하나님의 일에 있는 육체도 여전히 육체입니다. 중국 사람은 영국에 있을 때에도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 돌아와서도 중국 사람입니다. 땅은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는 악한 면에서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일 뿐 아니라 좋은 면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역시 동일하게 가증한 것입니다. 육체는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가 죄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을 모두 평등하게 잘라내셨으며 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를 내밀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창조 안에 어떤 것을 새 창조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아담 안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능력이든 지혜이든 옛 창조의 것은 새 창조의 건축 안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큰 잘못은 곧 말재주가 좋고 총명하여 말하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분명히 대여일 것이고 주님의 손에 꼭 크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것은 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담에 속한 것들이 마지막 아담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표현력이 모두 좋지 않은 시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젊고 학문도 좋고 말재주와 사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이 젊은이는 배경이 좋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시골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젊은 사람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사람이 가진 재료가 어떠한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료는 지옥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육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태우기에만 적합합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를 막론하고 그것은 모두 다 육체이며 가증한 것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며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진보는 육체의 능력과 지혜와 무관함. 어떤 사람은 왜 어떤 이들은 길을 빨리 가는데 어떤 이들은 늦게 가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보가 많은데 어떤 이들은 아무 진보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 사람의 기초에 달려있지도 않고 각 사람이 본래 소유한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많이 믿는 사람은 많이 진보하고 적게 믿는 사람은 적게 진보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침륜하게 되듯이 이른바 좋은 재료, 나쁜 재료의 나뉨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천연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 재료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에게 진보가 있고 없고는 다만 그가 믿은 것이 얼마인가에 달려있고 그가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이 얼마인가에 달려있고 그가 순복한 것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천연적인 단점이나 장점에 있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단점과 장점은 결코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깨뜨리사 우리로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쓸모없음을 볼 수 있게 하시길 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는 1927년 이전에는 이 구절의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한복음을 100여 차례나 읽었으며 15장은 아마 200여 차례를 읽었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많은 일을 했고 심지어는 주님의 축복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1926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주님께 주여,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의 설교는 아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을 떠나서 내가 한 것은 모두가 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나 스스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을 떠나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분이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고 나는 모든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배웠습니다. 비록 여러 번 여전히 자신을 의지했지만 나는 자신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면 곧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 일생의 큰 전기였으며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모든 일은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나온 모든 일은 육체가 힘을 더한 것이고 육체의 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선고한 죄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일반적인 죄만을 심판하고 선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심판합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좋은 면을 심판합니까? 무릇 육체를 심판한 사람은 교만이 없게 됩니다. 만약 육체를 심판한 사람이 교만하다면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심판을 받은 후에는 모든 영광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 주님께 돌리게 되므로 당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심. 앞에서 말한 그 두 종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능력이 강하든 약하든 모두가 당신이 진보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보하고자 하면 당신은 간구하고 갈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진보했고 누가 퇴보한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길은 그의 육체의 능력이나 지혜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순복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위나 더 컸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대부분 무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다섯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될 자격이 있음을 말하는데 곧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참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해서 낙심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택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더 쓸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믿지 않겠지만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상해에 있을 때 두 형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 형제는 생각하는 것이 느렸고 한 형제는 말하는 것이 느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느꼈지만 감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생각하는 것이 느립니다. 다른 사람은 5분 내에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야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말하는데 어두납니다. 나의 말재주를 좋게 하고 생각을 좋게 할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자격이 아주 좋고 우리 가운데 두 분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택하신다고 말하지 말재주가 좋고 생각이 빠른 사람을 택하신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지 않아야 하나님은 당신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분은 가서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가 쓸데없고 말재주가 쓸데없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비교적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이 간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혜가 없고 말재주가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재주 없는 사람을 택하셨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는 말재주가 없었고 그의 형은 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형을 하나님께 말하는 제사장이 되도록 택하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반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말재주가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했으며 모세는 말재주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와 천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을 거절해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 혹 어떤 사람은 바울은 말재주도 있고 지혜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택하셨냐고 물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결코 그의 천연적으로 좋은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시원치 않고 높은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인 것임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반드시 한 가지 일을 더해야 하는데 곧 먼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곧 어제 내가 말한 죽음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중국에서 무엇이 육체인지를 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으시려 합니다. 육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매년 몇십 명 이상을 만날 수 있지만 자신의 육체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새 창조이지 옛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육체를 거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의 문제는 결과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있습니다. 곧 육체에서 나왔는가, 영에서 나왔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일의 가치는 일의 결과에 있지 않고 일의 근원에 달려있습니다. 일의 가치는 결과가 좋은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일의 가치를 단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많은 때 나는 일을 한 후에 결과도 좋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없게 인도하시며 우리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알도록 하십니다. 모든 아말렉인을 진멸함.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한 가지 일, 곧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반드시 모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조금도 그들을 아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일, 곧 육체를 멸절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육체에서 나온 모든 일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한 날이 있고 이김의 한 날이 있고 성령의 부어짐을 얻은 한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아무 쓸모도 없음을 보고 자신을 심판하고 철저하게 육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런 한 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날 당신은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진멸되어야 하며 조금도 남아서는 안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것도 제해져야 하고 선량한 것도 제해져야 합니다. 나쁜 것도 제해져야 하고 좋은 것도 제해져야 합니다. 유용한 것도 제해져야 하고 쓸모없는 것도 제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조금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날이 곧 당신이 구원받는 날이요. 그날이 곧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기도. 주여, 우리는 사역의 성공을 인해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행함을 인해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행한 모든 것을 인해 죄를 자복합니다. 심판대의 빛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한 일을 빛비춰 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